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시리아 온건파 반군들에 대한 공습 중단과 시리아 사태와 관련한 건설적인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주 국제 시리아 지원그룹의 합의 사항들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미넨에서 열린 시리아 지원그룹 회의에서는 일주일 안에 시리아 내에서 적대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공식 휴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디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시리아 내전이 새로운 냉전 시대를 촉발했다고 말했습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세력을 확장함으로써 동서간 긴장이 고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어제 미넨 회담 폐막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시리아 내전을 끝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관심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시리아에 터키군 병력이 유입됐다는 시리아 정부의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시리아는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서한에서 자국 내 북부지역에 침입한 100명의 무장단체 속에 터키군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키 국방부는 오늘 시리아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면서 터키는 군 병력을 국경 너머로 보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소탕하기 위한 미국 주도 연합군 공습에 동참하고 있지만 시리아 내전에 지상군을 파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다만 터키는 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대가 터키 내 불법 반군단체인 쿠르드 노동자당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두 단체 모두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해 폭력 사태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가 7년 연속 기록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유엔은 어제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적어도 3,545명의 비전투 요원이 숨지고 7,457명이 다쳤다며 전년도인 2014년에 비해 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특히 지난해 9월 무장조직 탈레반이 점령하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북부도시 쿤두즈와 자살폭탄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 수도 카불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증시가 오늘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16,000선을 넘기며 하루 상승폭으로는 최대인 7% 폭등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지난해 4분기 경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지난주 무려 11% 폭락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러나 일본 엔화의 미국 달러화 대비 가치가 떨어졌다는 소식에 고무됐습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의 수출 상품은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홍콩과 한국, 호주 등 다른 증시들도 오늘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춘절 연휴로 일주일 만에 문을 연 중국 증시는 직전 종가에 비해 1%가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달 중국의 수출이 11%, 수입은 무려 18% 떨어져 경제성장 둔화의 또 다른 신호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멕시코를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어제 대규모 미사에서 멕시코에 만연한 마약 등에 따른 폭력 사태를 비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멕시코 방문 이틀째인 어제 수도 멕시코 시티 외곽의 에카테펙시를 찾아 30만 명의 신도가 모인 가운데 열린 미사에서 악마의 꾀임에 빠지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구 160만 명의 가난한 도시 에카테펙에서는 마약 폭력과 납치, 특히 여성에 대한 암흑가의 살인 등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황은 이날 미사를 마치는 기도에서 멕시코 국민들이 멕시코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총격으로 어제 팔레스타인인 5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어젯밤 예루살렘의 다마스쿠스 게이트 인근 보안군 시설에 자동화기를 발사한 팔레스타인 괴한 2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앞서 이날 서안지구 제닌시에서도 주행 중인 차량에 돌을 던진 팔레스타인 10대 청소년 2명을 사살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 밖에 예루살렘 외곽의 국경 경찰을 흉기로 찌르려 한 팔레스타인 과격분자 1명도 사살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2월 15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의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을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은 확증이 아니라 우려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의 엄중성을 좀 말씀드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12일 통과된 북한 제재 법안을 발의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전담하는 전략군과 신무기 개발을 계속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겠고 황해와 북부 산간은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는 영하 12도에서 영상 3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통치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최근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여러 경로로 파악한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확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려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유입된 정황이 있다고 한 최근 발언에 대해 자금이 들어간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15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자금의 70% 정도가 북한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로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우려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떤 증거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런 우려를 뒷받칠 만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저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의 엄중성을 좀 말씀드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저희 좀 진위를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홍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자금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고 정부도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또 14일 한국방송공사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개성공단의 임금 전용 여부에 대해 정부가 다양한 경로로 추적 분석해왔고 그 판단에 따라서 홍 장관이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또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 살상 무기에 전용됐다는 사실을 알고 묵인했다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개성공단 임금 전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와 효과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정해왔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을 전용하고 있는 곳으로 지목한 북한 노동당 서기실은 최고 지도자의 비서실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서기실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85년을 전후에 신설된 서기실은 당초 정책 결정이나 국정엔 관여치 않고 당내 보고문건을 최고 지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맡았지만 지금은 통치 자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선임연구위원입니다.
통치 자금도 각 부서들에서 조성을 하고요. 그것이 최고 통치자에게 뭐 선물로 이제 상납을 하는데 그것이 종합적으로 취합되는 게 이제 노동당 서기실이고 현금으로 대략 한 3억 달러 정도 됩니다. 연간.
노동당 39호실은 형식상 노동당의 외화를 전담 관리하는 부서지만 실제는 북한 당국의 외화 관리 총괄 부서입니다. 대성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고 위조 달러 제작이나 마약 거래 등을 통한 외화 벌이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광진 선임연구위원은 서기실 등에서 관리하는 통치자금은 최고 지도자의 우선 관심사안에 배정되기 때문에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 차관이 참석하는 전략 대화가 내일 즉 16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임성남 한국 외교부 1차관과 장예수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참여하는 이번 대화에서는 한반도 정세와 한중 관계, 특히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 이후 중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중 외교 차관의 협의 채널인 전략대화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13년 6월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만을 겨냥한 제재 법안이 지난 10일 미 의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이 법안을 처음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법안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국 은행들도 미국 금융계에서 소외되기보다는 북한과 거래를 끊는 편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지난 10일 하원의 북한 제재 법안 표결에 앞서 열린 로이스 위원장의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네, 로이스 위원장님, 의회에서 대북 제재법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This latest ICBM test over the weekend, I think that is focused the attention.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상원과 하원은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의회가 일치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이런 제재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2005년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BDA 은행을 통해서 북한이 100달러 위조 지폐를 유통시켰죠. 이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시키자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다른 은행들도 연이어 북한 계좌를 동결시켰어요. 2007년에 이 제재가 풀리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효과를 봤죠. 북한 당국자들은 미국과 협상에 나설 때마다 제재를 언제 풀어줄 것이냐는 것을 항상 먼저 물었습니다.
이번 제재법도 BDA와 같은 효과를 예상하십니까?
I also believe that its impact is positive not just with respect to what the North Korean state is doing with respect to its
예,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 이번 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것뿐 아니라 이 전체주의 국가가 주민들을 학대하는 것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은이 지배체제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자금을 막는 건 김정은 일가의 독재를 돕지 말도록 국제사회에 중요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죠. 이 법안은 또 김정은과 북한의 특권층에게 흘러들어가는 사치품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이란에 가한 금융 제재로 결국 이란이 협상장으로 돌아오고 핵 개발을 포기했는데요. 이번 제재로 북한에도 같은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It is a goal to get North Korea to the table, but we must be serious about
북한을 협상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을 제재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2005년대와 같이 북한에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못하도록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북한도 반발할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법안에 적힌 대로 법안이 의도한 대로 제재를 가하면 김정은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협상장에 돌아오고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던가 핵 프로그램은 물론 정권 유지에 필요한 자금이 끊기던가 둘 중 하나겠죠.
이번 제재법으로 인해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지는 않을까요?
Here's why I think the secondary sanctions will work. In 2007, the Bank of China had deployed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DA 사태 당시 미 국무부는 2007년에 대북 제재 해제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미 재무부도 중국 정부도 북한 계좌 동결을 해제해도 된다고 중국은행에 말했지만 정작 중국은행이 해제를 주저했습니다. 2013년에도 같은 일이 있었고요. 재무부가 조선무역은행을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자 두 달 뒤에 중국은행은 모든 북한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우리는 고삐를 계속 조여야 합니다. 과거 사례들을 볼 때 중국의 금융기관들은 미국의 새로운 제재법에 협조할 겁니다. 우리는 미얀마에 비슷한 제재를 적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고 제재를 통해 이란 정부의 관심도 끌었습니다. 법안에 명시된 대로 제재가 이행되면 김정은 정권에 효과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로이스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대해서 상원은 수정을 한 내용을 하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조정위원회를 요청하지 않고 바로 상원안을 표결에 붙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I've met with our Senate colleagues. We've had a dialogue on my bill, and I'm not in disagreement with any of the changes. The thrust of the bill remains the same.
저는 상원 동료들을 만나 법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원에서 개정한 내용에 이견이 없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그대로이고 저는 법안 문구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지금까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새로운 대북 제재법의 효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전담하는 전략군과 신무기 개발을 계속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 12일 2015 북한 군사안보 동향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 이후 2년 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략군과 신무기 개발, 비대칭 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전략군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며 다양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략군은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체를 지휘 통제하는 사령탑으로 육해 공군과 함께 북한의 사군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행정명령 13382호에 근거해 전략군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신뢰도가 여전히 약하고 시험을 하지 않았지만 표적 지역에 발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수백 개의 단거리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는 새로운 형태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 4기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3호와 두드러지게 다르다는 겁니다. 미 우주로켓 전문가인 존 실링 씨와 제이프 루이스 미 비확산 센터 소장 등 3명은 지난 12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과시한 KN-08이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되고 뾰족한 탄두 모양도 뭉뚝하게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 보고서는 그러나 2년 전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의 신뢰도를 낮게 평가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극도로 복잡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적합한 디자인이나 조립 결함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시험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시험 없는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이번 보고서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지난 7일 미사일 발사 전에 작성돼 관련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 정권이 계속 북한 주민의 민생보다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미군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군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KN-08 여단을 편성해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그리고 KN-08까지 사거리에 따른 미사일을 단계적으로 구축했으며 이는 한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 본토에까지 큰 위협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이 최근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부대인 KN-08 여단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은 KN-08 여단을 전략군 예하 부대로 정식 편성했으며 이는 이동식 ICBM인 KN-08이 사실상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북한이 지난 2012년 4월 김일성 100회 생일을 기념한 군사 행진에서 중국제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된 KN-08을 처음 공개한 지 4년여 만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KN-08에 대한 시험 발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미한 정보당국이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15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우리가 보는 상식에서는 그런 그 시험 발사라든가 무기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전 배치를 한다는 것이 과연 그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는 있습니다.
미한 정보당국은 KN-08 여단이 최근 정식 편성된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앞서 지난 9일 북한의 KN-08 실전 배치를 언급하며 비행 실험이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초기 배치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KN-08이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갔다고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N-08은 한 번도 시험 발사된 적이 없지만 사거리는 1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서 탄두 형태가 개량된 길이 약 17m의 미사일과 2012년 처음 공개된 길이 약 19m 등 두 종류의 KN-08 미사일이 식별됐습니다. 한국의 국방안보포럼 김대영 연구위원은 북한이 KN-08에 대한 시험 발사를 한 적은 없지만 최근 발사한 광명성호의 2단과 3단 추진체가 KN-08과 동일하다며 이미 시험 발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광명성호의 2단, 3단이 KN-08하고 거의 똑같아요. 사실상 연소 실험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저 은하 3호나 광명성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발사 실험을 대신하고 있는 거라 점차 이제 무기로서 사용이 가능한 상황에 육박하고 있죠.
한국 군과 국방연구기관에 따르면 북한은 유사시 전략적 목적에 따라 전방과 중앙, 후방 지역에 각각 스커드 미사일 여단과 노동 미사일 여단, 무수단 여단을 단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사거리가 300에서 700km 정도로 짧은 스커드 미사일은 비무장지대 인근에, 사거리가 1000에서 1300km인 노동과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등 사거리가 긴 미사일은 중앙 지역과 후방 지역에 배치해 놓는다는 겁니다. 특히 후방에 사거리 3000km의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에 이어 사거리 1만 킬로미터 이상의 KN-08까지 추가되면 북한 전역이 전략 전술 미사일 기지로 변해 위협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연구교수는 KN-08은 사거리가 1만 킬로미터가 넘는 만큼 한국이나 일본이 아닌 미국 본토가 목표라면서 북한이 관련 기술을 다 보유하게 된다면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노동이나 무수단, 그리고 KN-08 등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 직각으로 세워서 발사된다면서 한국 배치를 검토 중인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로는 각도나 고도가 맞지 않아 요격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위협은 사실이야. 그냥 그 가까이서 그렇게 쏘니까 위협이겠죠. 근데 그건 사드로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거거든. 그리고 이베이트에 있는 것은 거기다 갖다 놓으면 노동미사일은 절대 서울이나 평택을 쏠 수 없고 설령 쏜다고 한다, 치더라도 못 막는다는 거지. 미사일이 100km 이상 대기권 밖에서 진입하는 미사일이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200km 내외나 300km 되는 이 대기권 안으로 기어 들어오는 이 미사일은 사드로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드 범위가 들어가지는 않는다니까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한편 북한은 노동미사일을 100여 개 이상 늘린 300기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무수단 미사일의 이동식 발사 차량도 2배 늘어난 3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무부는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의 우려를 거듭 일축했습니다.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어제 즉 14일 VOA에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한 순수한 방어 시스템이라며 중국의 전략적 억지력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미 한 두 나라의 사드 배치 공식 논의는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진정성 있는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는 데 대한 직접적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중국 정부의 거듭된 반대에 대해 사드의 방어적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빌 오빈 국방부 대변인은 VOA에 사드는 오직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동맹국인 한국을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방어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동해에서 한국 해군과 함께 잠수함 격퇴를 위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광명성 4호에 이어 더 많은 실용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해군은 미국의 핵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가 지난 13일부터 4일간 동해에서 진행된 실전적인 미한연합 잠수함 훈련에 참가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북한의 잠수함 도발 위협에 대한 미한 양국 해군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잠수함 추적 훈련과 자유공방전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이번 훈련은 잠수함을 통한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양국 해군 간의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고 연합 대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훈련입니다.
한국 해군은 이번 훈련에서 두 나라 잠수함들이 적 잠수함에 대한 탐지와 식별, 추적 능력과 신속한 공격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인 노스캐롤라이나호는 길이 115m에 승조원은 130여 명으로 사거리 2400km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533mm 어뢰를 장착하고 있으며 잠항 능력이 뛰어나 작전 반경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나흘 만인 지난달 10일 장거리 전략 폭격기 B-52를 한반도에 전개한 미국이 한 달여 만에 광범위한 파괴력을 갖춘 전략 무기인 핵 잠수함을 한국에 파견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한 양국 해군은 또 오는 17일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 초계기가 참여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훈련에는 한국의 P-3 초계기 한 대와 미국의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한 대가 참가합니다.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는 기존의 대잠 초계기보다 규모가 커 많은 탐지 장비와 대잠 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군은 다음 달 실시되는 미한연합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기간에는 핵추진 항공모함인 스테니스호를 한국에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스테니스호는 배수량 10만 3천 톤으로 미 해군의 호넷 F-18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호크아이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앞으로 미군이 주요 전략 무기를 차례로 한반도에 전개해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한국 방어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은 과학 연구 사업에 매진해 북한의 실용 위성들을 더 많이 쏘아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재일 위원장은 지난 13일 광명성 4호 발사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위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주최로 평양 목란관에서 열린 환영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김재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복잡한 정세 속에서 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지구 관측 위성 발사를 결심한 것은 과학 전사들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재일 위원장은 연설에 앞서 인민군 육군과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그리고 노농적위군 명예유병대를 사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미국 의회는 북한만을 제재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오늘은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무엇인지 또 새로운 대북 제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상원과 하원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뒤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각각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2일 하원이 상원의 법안을 그대로 받아 의결하면서 최종 확정됐는데 미 의회에서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제재 법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된 상원의 표결 결과 발표 상황입니다. 이 법은 제재의 범위와 관련해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량살상 무기와 그 운반수단 확산, 무기 사치품 관련 수출입, 인권유린,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 연루자들을 의무적 지정 대상으로 삼아 제재하게 됩니다. 미국이 양자 제재에 속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처음 적용한 나라는 이란입니다. 지난 2010년 7월 발효된 포괄적 이란 제재법에 근거해 이란 정부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지원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자금 세탁, 이란 혁명 수비대 관련 기관에 협조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면 제3국의 금융기관이라도 미국의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한국의 우리은행 등은 이란 멜라트 은행과의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 결제 거래를 중단했었습니다. 이처럼 금융기관 하나만 특정했던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식 제재와는 달리 해당 국가 연계돼 있는 대부분의 자금 거래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타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Banks that until this legislation have not been subject to secondary U.S. sanctions.
민주당의 진샤인 의원은 세컨더리 보이콧이 북한에 적용되면 제재 대상을 확정한 뒤 금융 거래를 차단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의 성공 사례가 북한에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VOA 인터뷰 내용입니다.
옛날에 BDA 이후에 북한이 그런 제재를 피해 나갈 저 방도를 다 강구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저기 계좌를 차명으로 저 여러 군데 개설해가지고 숨기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방코델타아시아식 제재를 경험하면서 북한이 이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자금 관리 방식을 변화시킨 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북중 간 대금 결제는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를 피할 수 있는 현금 결제와 물물 교환, 중국인 대리인을 통한 계좌 개설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란은 경제가 원유 수출에 집중돼 있고 대외 의존성이 강했기 때문에 금융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지만 북한의 경우는 다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태우 전 한국통일연구원장의 VOA 인터뷰 내용입니다.
바로 북한
북한 정권에게 직접 가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유네니머티와 메시지, 여기는 중국의 역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미 북한 경제는 국제 경제 체제와 거의 단절돼 있고 그나마도 대중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의 제재 동참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제재가 행정명령이나 애국법 등을 통해 시행됐던 것과는 달리 북한만을 지목해 고강도 제재에 나선 것은 그 내용이나 상징적 측면에서 모두 효과가 크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했던 이란 제재법과는 달리 이번 북한 제재법에서는 행정부의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중국과의 마찰을 고려했다는 평가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아직도 과거의 힘든 경험에서 비롯된 정신적 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국의 유력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언어 장벽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11일 영국 런던의 탈북자 사회를 조명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잡지는 런던 교외 뉴 몰든 지역이 한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탈북자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많은 탈북자들이 이 지역에 도착해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탈북자가 약 650명에 달하며 난민 지위를 얻는 데 실패한 탈북자까지 합치면 그 수가 1,000명에 가깝다는 겁니다. 잡지는 이들 가운데 영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자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는 과거의 힘든 경험에서 비롯된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북한 당국에 붙잡힐 수 있다는 우려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 탈북자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인터뷰에 응한 많은 탈북자들이 이름을 공개하기를 거부했고 살아온 이야기 가운데 일부를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등 두려움을 표시했다고 잡지는 전했습니다. 언어 장벽도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지적됐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영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민 당국자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 일자리도 식당 종업원이나 식료품 가게 보조 등 허드렛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러나 최소한 영국에서 태어난 2세 어린이들은 북한의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삶을 모르고 살게 될 것이란 사실에 위안을 얻고 있다고 잡지는 보도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탈북자 단체인 국제탈북민연대 김주일 사무총장은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실제로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겪은 아픔이나 탈북하다가 체포돼서 강제 북송됐던 경험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을 자거나 그리고 꿈을 꾸거나 할 때도 아직도 북한에서 살고 있는 당시의 상황을 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꿈속에서 자꾸 이렇게 북한 보위부나 경찰에 추격을 당하는 그런 꿈 같은 것에 이렇게 시달리는 분들도 계시고
김 사무총장은 런던의 북한 대사관이 탈북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불안 심리도 탈북자들 사이에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언어와 문화 장벽 때문에 영국에서의 삶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북한에서의 삶만큼 어렵고 힘든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르고 어려울 뿐이지 그렇게 뭐 절망적이거나 그렇게 삶을 포기할 정도와 같은 북한 같은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영국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탈북민들은 그나마 영국 생활을 굳이 비교를 한다면 천국에 못지않은 그런 생활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김 사무총장은 과거에는 많은 탈북자들이 영국으로 왔다며 하지만 영국 정부가 지문을 채취해 한국 정부의 조회를 거치는 등 심사를 강화하면서 영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탈북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지난해 미국과 북한의 교역액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전년도인 2014년에 비해 크게 늘었던 것과는 대비되는 규모입니다. 얼마나 줄었고 왜 줄었는지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한 해 미국 교역액이 총 475만 2천 달러를 기록했다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전년도인 2014년에 2,400만 달러에 비해 무려 80%가 줄어든 것입니다.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실적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입니다. 통계상으로 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 즉 인도적 지원을 위한 품목이었습니다. 이 품목의 수출액은 약 390만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83%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수출 품목은 기타 식품류 약 45만 달러, 전자의료기기 10만 달러로 두 품목 역시 인도적 지원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닭과 오리 등 도축된 가금류가 약 20만 달러, 기타 설탕이 16,000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그리고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무부 산업안보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은 것마다 심사를 하지만 사치품과 무기, 핵과 미사일 확산 관련 물품, 생화학 무기와 국가안보상 통제되고 있는 물품은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는 담임 목사가 탈북민이고 교인들도 80%가 탈북민들입니다. 탈북민들이 모여 종교활동을 하면서 서로 돕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절망, 슬픔. 거기에다가 이 여인의 상황을 보니까
일요일 오전에 한 교회. 여느 교회와 다름없는 엄숙한 분위기의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조금 특별한 건 이곳의 교인들 80% 정도가 탈북민이라는 건데요. 담임 목사인 이빌린 목사 역시 탈북민입니다. 이빌린 목사는 2002년 7월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한 후 탈북민들과 함께 열방샘 교회를 세웠고 통일소망선교회를 통해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돕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통일소망선교회의 이유남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오다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6, 7년 전부터 우리가 이제 그 북한 형제 자매들을 이제 우리가 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북에 저기 중국에 또 많이 와 계시잖아요. 또 이분들을 포함한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길 원하시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제3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 이렇게 모시고 들어오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저희들 이 교회 자체가 이제 남과 북이 이미 통일된 그 남과 북의 어떤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서도 어떤 서로 어떤 문화적인 어떤 차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 이미 이제 그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런 그 이제 이런 문제점들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것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 장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연구해 나가고
통일소망선교회를 통해 탈북민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는 유진실 씨는 남북의 달라진 문화나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실상은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고 달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아침에 이제 같이 차를 그 은행에서 같이 오는데 우리는 약속 시간 딱 되면 나와야 되는 걸 알고 있거든. 시간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이 출근 시간 아침에 교회 와야 되는 시간에 5분 10분인 거는 너무나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하시고 저희 이제 교회 어디 간다 그러면 1시간 전에 약속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부분들.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점차 이해하고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전에는 그 북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전혀 이제 다른 나라이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이렇게 멀리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같이 하나 돼가는 어떤 그런 모습 볼 때 통일이 가까워졌다. 진짜 그런 마음 많이 들어요.
유홍렬 씨는 이 교회에 다니기 전에는 탈북민들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요. 교회에서 함께하면서 탈북민들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들은 일반적인 얘기도 있었는데 탈북자들의 어떠어떠함에 대해서 얘기 들은 바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듣고 또 그럴지라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겠다라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 성도들이 이렇게 본을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어려운 한우들을 위해서 뭐 며칠씩 가서 밤을 새워주는 자매들도 있고 또 일일이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탈북한 지 3년 되는 한 탈북민 남성 교인은 하나원 수료 후에 이 교회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2월에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 하나원을 수료해가지고 바로 온 곳이 열방시민교회 쉼터로 왔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 집 없이 나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또 집 없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좀 있을 때 그때 좀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오신 분들은 자신을 많이 인정해 주길 많이 바라요. 또 품어 주길 바라는데 탈북민이 많은 교회나 단체 같은 곳에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많은 한국분들이 그들도 품어 주기는 무리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 좀 적지 않은 갈등과 트러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그냥 내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남과 북이 아니라 윗동네, 아랫동네 사람들로 서로를 지칭하는데요. 윗동네와 아랫동네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통일 이후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기도 합니다.
사전에 이제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런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미리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그러면 이 안에서 준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갔을 때 남한 성도들은 아마 뜨거운 열정, 사랑 뭐 이런 마음으로 가고 일반적인 생각으로 들어갈 텐데 구체적으로 부딪힐 때는 굉장히 많은 장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리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하고 미리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이해폭을 더 깊이 하게 되면 아마 시행착오를 많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보면 같이 살다 보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이거 나를 받아들일지 저분들이 어떤 생각을 우리를 받아들일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몰라요. 그랬을 때 지금 그래도 이제 같이 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통일소망선교회는 북한 선교학교나 기도 모임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서울역 통일광장 기도회도 열어 많은 사람들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최근에 지구촌 날씨를 보면 미국과 한반도의 추위가 거의 같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동부 지역도 주말부터 기록적인 강추위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워싱턴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서울도 상당히 춥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봄이 곧 올 것 같더니 다시 추워졌습니다. 제주도에 노란 유채꽃이 활짝 피었고요.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옷차림이 가벼워지려다가 다시 꽁꽁 여미게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영하 7도 떨어졌고요.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지난주에 보면은 한국 곳곳의 기온이 영상 10도가 넘고요. 남부 일부 지역에는 17도, 18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추위의 차가 굉장히 커서 더 춥게 느껴지는데요.
네.
오늘 한국도 여러 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렸다가 좀 그쳐진 곳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겨울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부산이 영하 7.1도, 제주도가 5.2도를 기록해서 이 얼굴을 내밀었던 꽃망울들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추위가 며칠 더 이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요일은 17일까지 쭉 이어진다고 하고 평년보다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이라는 기상대 예보가 있습니다. 수요일 이후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찾는다고 하니까 그때쯤 되면 다시 서울 사람들의 옷차림이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 가벼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지카 바이러스 관련 소식을 들어볼까요? 한국은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보건당국의 발표가 있었다면서요?
네, 뭐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만 그 질병관리본부의 책임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 한국에서 유행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지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며 임신부들은 안심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남미 국가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지카 바이러스의 유행과 감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한국 안에서는 안전하다는 그런 전제를 달아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외부의 영향이 없는 한 한국에서는 지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예,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그 한국 보건당국의 체계와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지카 바이러스의 한국 내 전파 가능성 매우 희박하고 이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그 이디스 모기라는 모기종이 있는데 이것이 댕기열도 전파시키지만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사람들 간의 댕기열 전파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 그런 분석을 내놓은 배경도 밝혔습니다.
한국에 서식하는 모기와 댕기열이나 지카 바이러스를 매개로 하는 모기는 다르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모기종이 3,500여 종이나 되고 한국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모기가 20여 종이 되는데
네.
이 지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모기는 한국의 한 0.2%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모기의 대부분은 이 지카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없다라고도 했는데요. 이 한국 안에서는 지카 바이러스, 사람 간에서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은 아주 뭐 희박하다, 없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서 방역당국에서는 이 모기 단속에 벌써 들어간 상태인데요. 지카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흰줄 순모기 등 전체 모기의 활동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은 뭐 활동하지 않지만 봄이 되면 성충이 낳은 알들이 자라서 모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기에 그 알이 쌓여있을 폐타이어나 죽은 나무 등 모기 서식지에 대한 방제 활동 예년에 비해서 2, 3개월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 이용객 관련 기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그러니까 14일 다시 최대 이용객 수를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이후 하루 최대 이용객입니다. 어제 하루만 인천공항을 이용한 사람이 모두 18만 992명, 출발한 이용객이 8만 7,600여 명, 도착한 사람이 9만 3,300여 명, 모두 18만 992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17일에 하루 17만 8,700여 명을 기록했고요.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16만여 명을 기록한 뒤 다시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인파의 줄이 어마어마하던데 화면에 보니까요. 이 공항에 발디딜 틈이 없어 보이는 공항 사진 여기서도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도 사람이지만 여행객들이 가지고 온 수화물이 17만 1,500여 개였답니다. 공항 수화물 처리 역사에서도 하루 최다 처리 실적을 세웠다는데요. 공식적인 설 연휴는 지난 10일 수요일까지였지만 이번 주말까지 연휴를 보내고 귀국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한국을 찾고 있는 중국 여행객들 춘절 휴가를 끝내고 어제 중국으로 돌아가는 여행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인천국제공항이 인산인해를 이룬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공항에서는 한꺼번에 몰려든 수화물로 이 분배 체계가 멈춰서면서 항공기 이착륙까지 지연되는 등 수화물 대란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때문에 세계 최고 공항 중에 하나라는 인천국제공항의 명성에 좀 흠이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설 연휴와 춘절 연휴 동안 이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다행히도 큰 문제 없이 많은 손님을 실어냈고 또 역대 최대 이용객 수를 기록한 겁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이야기를 해볼까요? 서울 시민 4명 가운데 1명이 자동차를 갖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시민 4명 중에 1명, 가구로 치면 한 가구에 0.6대의 자동차를 갖고 있다는 서울연구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서울 시민의 한 달 승용차 유지비는 이라는 주제의 인포그래픽스, 이 그림과 함께 어떤 그 통계 자료를 낸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네.
지난해 서울에 등록된 자동차 수, 승용차 수입니다. 256만 대, 서울 인구 4명 중 1명, 두 가구에 한 대의 승용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인구를 약 천만 명으로 4분의 1 정도가 개인의 승용차를 가지고 있고요. 그 자동차가 서울 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10대 중에 한 대가 또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차였습니다.
네.
2005년에는 전체 한 2.8% 정도 6만 2,600여 대의 수입차가 있었는데 그 5년 뒤 2010년에는 13만 9천여 대, 2015년에는 28만 1,460대. 그래서 5년마다 2배씩 10년 사이에 외제차가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2,098만 9,800여 대, 뭐 2,099만 대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민의 수로 나눠보니까 2.46명당 1명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셈이고요. 가구 수로 나눠보면 지난해 말 처음으로 한국이 한 집에 한 자동차 시대에 접어들게 된 겁니다.
네. 공개된 자료의 주제가 승용차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가였다는데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쓰는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궁금하군요.
예, 승용차를 보유한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한 달에 얼마를 씁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한 달에 평균 78만 원, 미화로 한 719달러 정도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27만 원 정도가 월 평균 연료비였고요. 차량 구입비를 뭐 나눠서 보니 한 달에 한 114달러가 들어가더라. 또 보험료가 한 6만 8천 원 정도 들어가더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워싱턴 대통령이 사망한 1799년부터 그의 생일인 2월 22일을 기념해오다가 1885년부터 공식적인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인들은 또 다른 위대한 지도자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생일인 2월 12일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971년부터는 두 명의 위대한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대통령을 기리는 뜻에서 2월 셋째 주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은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미국을 독립으로 이끈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독립 당시 워싱턴은 그가 원하면 미국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장성들이 워싱턴에게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그 같은 생각을 지워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이어 총사령관직에서 물러나 평범한 민간인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미국은 13개 주가 느슨한 형태로 연방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6년간 미국은 효율적인 연방국가를 만드느라 고심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미국민들은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권력을 남용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은 미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워싱턴은 첫 대통령이 됐을 때 반대가 없었습니다.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은 헌법은 있었지만 정부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이 대통령에서 물러났을 때 미국은 당당한 강대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워싱턴은 미국을 재정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토 방위를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조직했습니다. 랑스 혁명은 민주적인 이상이 혼탁과 테러 그리고 탄압에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워싱턴의 지도력에 힘입어 혁명이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그리고 법치주의에 기반한 정부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워싱턴 대통령은 4년 임기를 두 차례 마치고 스스로 대통령직에 물러남으로써 미래의 모든 대통령에게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에게 권력을 넘겨줌으로써 민주주의의 핵심인 평화로운 권력 이양과 관련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